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소수, 사소한 다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한 소수, 사소한 다수.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번 수요일날 박정 집사가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적 자족의 원리를 다루었는데 영혼을 바라보는 확고한 목표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 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예를 잠시 언급했었죠.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표, 지향점이 어떻게 했었든지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의도로 다시 말해서 불순한 의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혼을 염두에 둔 지향점이, 목표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의 지향점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어떤 지점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내게 이런 청사진이 있는가? 오늘은 2021년 5월 2일입니다. 새해 들어선 지 벌써 3분의 1 시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121일이 경과했습니다. 이 3분의 1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았는지 아니면 세월을 허송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감이 더 많이 드는지 오늘 본문 잠시 보세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 성경에는 마치 미래에 어떻게 행할지 주목해보라 이런 명령처럼 들리는데 헬로 페리파테이테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4개월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는지,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통제를 벗어난 채 그날 그날 살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해보라.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었는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꿈꾸고 추구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지향점이 없습니다. 해파리와 연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요, 해파리는 지향점, 목표 지점이 없어요. 연어는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천 킬로를 헤엄칩니다. 산란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는 이 연어는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출발하는 경우에는요, 2만 킬로 정도를 이동한다라고 해요. 그들의 이동 비밀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해답은 2013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2만 킬로를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달할까, 연어가. 이 연구팀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곳을 떠나 바다로 처음 나갈 때 갖고 있던 자기장, 그렇게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대요. 그 자기장에 대한 기억을 이용해서 돌아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연어의 본능에 각인된 귀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해파리는 없어요. 그냥 뜨 있어요. 그래서 그를 둘러싼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한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십 메타 정도 움직여요. 지혜 없는 자는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삽니다. 물결이 세면 많이 이동하고 물결이 잔잔하면 조금 이동하는 해파리처럼요. 사람이 불러내면 나가고 제품이 유행이다 하면 그거 구입하고 여기 투자하면 돈이 된다 하면 그게 몰두하고 이미 설정된 목표 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요구하는 지점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걷고 있는지를 압니다.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어느 통과 지점을 지나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구글 맵에 최종 주소지를 적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합니다.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통과할 때 각각 시간이 다른데 빨리 가는 것이 내 목표인가? 열이 있더라도, 제법 트래픽이 있더라도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택할 것인가? 통과 지점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정과 칭송이 많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르게 인식합니다. 많은 돈이 목표 지점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송이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 목표된 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명령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을 많은 영어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redeem 한다는 거죠. 되산다는 거예요.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의 뭔가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20km 나가는 쇳덩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20km의 쇳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이익 산출이 달라집니다. 20km의 쇳덩이를 가지고 운동기구 캐틀벨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캐틀벨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 그러면 마켓에서 이 쇳덩이 20kg 정도가 120불 내지 130불에 거래돼요. 그러나 이 쇳덩이를 손목시계 만드는 부속품으로 활용하면 120만불어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쇳덩이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의 기회들이 똑같습니다. 나의 영혼에 엄청난 자산을 창출해내기도 하고요. 하찮은 것을 생산하고 후회할 만한 것에 낭비하기도 합니다. 저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 오면 늘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아폴로 13호 사건입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발사됐어요. 아폴로 13호 13시 13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끌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를 떠나 달 궤도 진입을 앞두고 아폴로 13호는 기계선의 산소통 하나가 폭발합니다. 아주 계획이 엉망이 돼요. 달 착륙을 포기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지구까지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까?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전력이 부족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라벨의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비의 그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을 다 꺼버립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 문지방에 보면은 그 밑에 문을 닫으면은 공간이 없이 그냥 다 꽉 닫히죠. 근데 뉴질랜드 방들은 다 보면은 밑에 문들이 조금 간격이 있죠. 처음에 한국에서 온 분들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 문화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틈을 만들어 놨을까? 사람이 자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해요. 이 이산화탄소가 사람이 숨 쉬면서 산소를 흡입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것이 많아지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서 이쪽 집들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따뜻하면 된다 해가지고 꽉꽉 물을 채우고 닫았던 것이고요. 아폴로 13호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숨을 쉬어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많아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져요. 지구에 오기 전에 죽습니다. 제그 펠트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령선과 착륙선의 제그 필터 규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람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휴스턴과 연결된 관자탄과 연결된 그 교신을 통해서 선내에 남아있던 골판지 비닐봉투를 붙여서 임시 필터를 완성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아폴로 13호에 탑승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와 휴스턴에 위치한 관제 본부가 직면했던 이 상황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지구 귀환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환경이에요. 때가 악한 일은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믿는 것을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오해하게 하고 좋았던 관계 가운데 더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많이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정도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악하니라. 그리고 주문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둘러싼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제만 해도 달 착륙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구 무사 귀환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목표 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행복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반드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행복하다. 목표를 가지면 사랑에 빠집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이주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가는 길에도 동의보감을 저술하기 위해서 자료를 둘러메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료가 될 만한 어술서적 그 수십 권은 피난하는 데 있어서 가져가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무거우니까. 음식이 아니고 왜 무거운 책을 들고 피난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그가 본 조선의 수많은 병자들,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보감은 완성이 됩니다. 목표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사랑이 생겨났고 그것을 우회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희한하게도 특별한 눈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아폴로 13호가 달 착륙이라는 목표에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순간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이전에 사소한 물품이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지구 귀환이 목표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찾게 되는 희한한 특별한 눈이 생깁니다. 제가 몇 번 읽었던 딜리트라는 책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폴로 13호 사건을 이 저자가 서술하면서요. 최악의 상황이다. 지구로 돌아간다는 것, 뚜렷한 목표가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명해졌다. 공기 필터라는 절박한 목표가 생겼더니 흔하던 양말, 비닐봉투, 테이프가 생명을 건지는 도구로 바뀌었다. 달 착륙이 목표였을 때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던 거였어요. 지구 귀환이 목표로 정해졌을 때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엄청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탈바꿈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사랑과 열정이 생기고 목표가 분명해지면 특별히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목표를 갖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는 목표를 찾아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는 목표를 찾아 추구하라. 그런 목표를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가치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고스란히 때로는 시가의 형식으로, 때로는 예언서의 형식으로, 때로는 서신서의 형식으로, 때로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노래의 형식으로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가운데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성경을 읽는 중에 보면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기술된 그런 성경 구절도 있던데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1년을 머물며 무엇을 장사해서 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너희 존재라는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근데 무슨 계획을 세워? 마치 사업하는 것을 주님께서 반대하고 책망하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도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계획, 나의 존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낸 가운데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냥 자기 생각에 훌륭한 계획이나 목표, 이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합당하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묻는 가운데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들이 참 많아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소리들이 많아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사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성경은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 부르심,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좀 더 파고드십시오. 구체적으로 파고들 때 그것이 아주 좁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목표입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요. 많은 것에, 너무 많은 것에 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소수예요. 사소한 다수. 중요한 몇 가지 소수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서 이게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을 차려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을 차리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아이템에 여러분은 주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주십시오. 이 다 아는 내용인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 왔을 때 예수님 근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좋았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0절 여러분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라는 언니는 지금 이 시간 밥 준비하는 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편들어 주실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투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생각 없는 분이시다. 지적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말투를 지금 마르다는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 톤이 틀리면 주님 나라에 가서 제가 마르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주님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잡고 있으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음식 종류 말하는 거예요. 국수 하나만 내오면 되지 이 말이에요. 그때 국수가 있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나나 두 종류 일품 요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일곱 여덟 가지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것을 마르다는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one thing이 나온 거예요. One thing. 여러분이 그토록 많이 언급하는 one thing conference, one thing worship 이렇게 하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은 근심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노루베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진에 보면 terrified, struck with panic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제대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정해두고 제 시간에 그런데 못 내올 것 같으니까 속으로 패닉이 빠진 거예요. 중간에 음식 준비하다 보면 재료가 없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두 가지 음식이면 충분한데 마르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음식을 잘 차려냈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것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당혹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속에 짜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를 돕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동생 마리아가 그토록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크게 그의 마음을 자리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명하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일곱, 여덟 가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법칙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80-20 원칙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일명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 프레드 파레토가 사용한 개념입니다. 80-20 원칙은요.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한 나라의 자산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에 이 파레토가 주목했고 이것을 다른 영역에 다 적용했더니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나온다, 비롯된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계, 카페나 식당이나 여기에 20%의 히트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내가 즐겨 입는 옷 80%는 내 집 옷장에 걸린 20%의 옷 중에서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불만, 그래서 베타 버전을 이렇게 한번 시행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원제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소비자 불만을 이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해보니 고객의 불만 상위 20% 집중해서 해결했을 때 전체 문제의 80%가 제거됩니다.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체 운전자의 20%가 80%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도 20%의 교인이 80%의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재밌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이 깔려있을 거예요. 폰 어플이 50개 깔려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가운데 10개 정도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이것을 조셉 주란 박사는 그 이론이 정립된 지 수십 년 뒤에 품질 경영과 품질 관리에 적용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The vital few and the trivial many. 중요한 소수와 사소한 다수 개념을 정립합니다. 다시요. The vital few. 핵심적인 중요한 소수. 사소한 trivial many.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적용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에도 나와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었고 파르토의 법칙에서도 적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집중하게 하시는 그 소수 영역에 핵심 영역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 삶이 만족이 없고 열매 없는 것, 생산성이 없는 많은 일, 그것 때문에 쏘는 거 아닐까? 내 삶에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사소한 다수, the trivial many, 너 무엇일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20%가 있으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중요한 영역, the vital few,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어떤 영역,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주력 상품은 무엇일까? 핵심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 외 것들은 오늘 안 해도 안 죽습니다. 확보되지 않아도 이상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그 주력 상품 그 20%가 오늘 생생하게 나를 끌고 가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거대한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삶을 리뷰하게 될 것이다. 삶을 속일 수가 있고 나 자신까지도 심지어 속일 수가 있지만 이 주님 앞에서 내 생애 전체가 리뷰될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나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신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0.5 달란트면 0.5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무게가 큽니다. 32kg예요. 금 32kg는 엄청난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 기프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산할 것이에요. 나는 목표를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발견해내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요.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2000년 전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없죠. 내 이름이 없죠.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 가운데 원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원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읽는 거예요. 읽어나가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삶에 내가 뭘 좋아했지? 무엇 할 때 내 가슴이 뛰었지? 무엇을 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맺혔지? 무엇을 했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전혀 없이 열정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지. 내 하트는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지?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대충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님을 추구하면 됩니다. 좀 더 지혜와 계시형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구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귀를 지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네 귀에 들리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으며 각 개인마다 부르심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목표 설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하위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고단위 가치를 품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잠잠히 기다릴 때 들리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